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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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우리가 이제 4장 5장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2장 3장에서 먼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또 우리 모든 유형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았고요.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유형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다 어떠하다고 말씀드렸죠? 불완전해요. 그리고 흠이 있고 위태롭고 곧 망할 것 같은 모습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도 늘 지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이 땅의 유형교회의 모습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교회가 무기력하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 땅의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의 삶을 보면 참 이렇게 위태롭고 한심하고 또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4장에서부터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현실로는 드러나 있지 않고 이 땅의 현실로는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엎드러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든든한 영원한 천국의 현실이 있음을 이제 4장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4장에서 5장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을 읽으시면 상징적인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쉬운 내용이 아니라서 먼저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씩 자세히 들어갈 때에 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옆에 글씨 쓴 거 보셨죠? 이 내용이 4장과 5장을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 키워드로 4장과 5장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단어들이 천국의 현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이 4장에서 5장에서 알려주시는 이 말들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죠? 하나씩 읽어볼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하늘의 열린 문.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말이죠? 즉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도 배우겠지만 immediately.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이 보여져요. 이 내 생물이 뭔지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24장로와 천사들이 보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천국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면 아 우리가 어떤 현실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천국 가서 어떤 현실을 누릴 것인가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텐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나와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나팔 소리가 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장에 나와요. 계시록 1장에. 계시록 1장에 1장 10절 그리고 1장 17절에서 19절. 오늘 좀 성경을 같이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타나신 분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4장으로 오면 이제 천국으로 자기 백성들, 자기 교회를 초대하시며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4장을 보면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불러서 천국 영광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지만 사도 요한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불러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이미 속해 있고 또 영광 중에 이르게 될 복된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그것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보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이 우리의 참 현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와서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현실의 그 복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숨겨져 있고 잠시 감추어져 있지만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참 현실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이뤘는지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늘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된 천국의 현실이 우리 것이라 알려주시기 위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첫 부분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두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거죠. 문이 닫혀 있는데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우리에게 하늘 문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힌 문이 아닙니다.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시고 피가 흘리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전 안에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찢기실 때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천국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여신 겁니다. 그 열린 문을 이제 우리 앞에 두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천국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와 같았대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천국문도 열리게 됐다는 거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냐 하면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오게 하십니다.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있는 우리의 천국 영광과 축복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보좌 앞에 무슨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그런데 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와서 보라 하시는 거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시는 초대죠. 와보라. 이리로 올라와서 보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와보라는 예전에 그 제자들 불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자들이 또 다른 친구한테 제자에게 형제에게 가서 와보라 하며 초대했죠.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그것은 전도의 부르심이었죠. 전도할 때 와보라. 저와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할 때 와서 보라 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르심은 전도의 부르심은 아니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영원한 즐거움의 천국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예수님에게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시편 16편이 알려줘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회복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먼저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천국으로 들어가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여기서 감동되었다는 말은 예전에 그 성경을 쓸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썼다 그러죠. Inspiration. 그 단어는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그냥 in the spirit이에요. In the spirit. 성령으로, 성령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이끌려 천국에 들어갔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령님에 이끌려 우리도 천국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전에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하신 말씀 생각나시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라. 이 말씀 생각나시죠? 영어로 하면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n the spirit and in the truth 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in the spirit, 이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나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둘의 공통점이 있었죠.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보았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대조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장소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가 신령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 in the spirit, 성령님 안에서, in the truth.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았죠? 참것으로 드리는 예배. 즉, 천국 예배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들어지는 예배. 그거를 표현할 때 in the spirit, in the truth.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모형이나 예표가 아니라 참것으로, 즉 천국에 속한 참현실로 예배드리는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항상 천국에 속하여 드리는 예배의 현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도 지금 성령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 속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천국 성전이 돼요. 천국에 속하여 드리는 예배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열린 그 문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에 이끌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천국에 들어간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저와 여러분도 이리로 들어오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 속해 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도 자세히 보겠지만 이것은 구약하고는 분명히 다른 현실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가리켰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또 어디로 가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보좌가 바로 나아갈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지어진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도 아무나 못 들어갔고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만 하나님 보좌를 보고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방인들은 그 나라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일반 백성들도 그 보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성전과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요. 나라가 곧 지성소고 나라가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 사방으로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서 사방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사방으로 열린 문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교제를 나누는 복된 현실을 누리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어로 보시면 이것이 더욱 뚜렷해요.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mediately, I was in the spirit, and behold, a throne was standing in heaven, and one sitting on the throne.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열어주신 하늘문을 지나 천국에 들어간 그 즉시 보좌를 보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로 그 즉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한참을 가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죠. Immediately. 그 즉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에게 천국 현실은 이러하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할 때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죽을 때에도 모든 죄 짓는 날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영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죽는 그 즉시 우리 영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서도 보좌를 향해 또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이 현실을 온전히 누릴 것인데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즉시 영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현실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4장에서 5장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즉시 나아가 교제 나누는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여 삼창을 심창에 불러야 되고 뭐 힘들게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야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죠. 주일 예배 때마다 물론 매일매일이지만 주일 예배 때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공로만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보좌 앞으로 인도돼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자기 신부처럼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손과 발이 못 박히시며 자기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님을 그 즉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자꾸 누가 많이 떠오르냐면요, 스데반이 떠올라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을 보았죠. 그때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그 즉시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현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즉시 두 분의 품에 안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현실이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에요. 기도도 그러하다는 거죠. 기도도 주님이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계시록을 7장 뭐 이런 데 계속 가보면은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예배 때만 기도 때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밤낮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며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이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둘러서서 같이 보좌에 앉아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오는 우리 4장 8절에 가면은요, 4장 8절 뒷부분에 하나님 보좌 앞에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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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천사들만이 아니고요, 신옷을 입은 백성들, 즉 성도들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에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선하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에 앉아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온전히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자기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좌의 또 다른 의미는 그러하다는 거죠.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는 인본주의는 절대 설 수 없다는 거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너희가 다 너희 멋대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 라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그런 사단조차도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사단과 그의 종들, 세상의 군왕들, 자기네들을 하나님처럼 높인 자들을 비웃고 계시다. 생각나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 그들에게 이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이것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자기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시 속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도록. 예수님이 주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왕국을 이루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가요. 요새 시대가 더 악한 시대죠. 자기가 더 하나님이 되고 더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자기의 왕국을 이루며, 예전에는 왕국을 이루는 자들이 이렇게 좀 뭉쳐 있었어요. 가인의 왕국도 보면 다 같이 모여서 인간의 도성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죠. 이제는 각자가 다 하나님이에요. 너무 개인적으로 자기 왕국이 다 있어요. 인터넷, 뭐 자기 왕국.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교회는 더욱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교회의 왕의 보좌에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앉으시고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함을 저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이제 이 교회에 나아갈 목적과 방향과 여러 가지를 돌아볼 텐데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곳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뭘 잘하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대오빌로 이름이 들어가고 누구 목사의 이름이 들어가고 누구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 목적과 의미가 되셔야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이 돌려드리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거 먼저 보여주시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보좌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 활짝 열려있는 하늘 문을 지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보좌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누가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가야 돼요. 이걸로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던 삶에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중심으로 내 기쁨을 위해 살았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마땅히 헌신하며 드리며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좋은 건 누리는 게 아니죠. 당연히 누리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섬기며 가는 거예요. 그분 섬기는 삶을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보좌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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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그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시기까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저희가 그 보좌 앞에서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다시 깨닫고 또 깨달으며 지금도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고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천국 현실을 봐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이 복된 천국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땅에 속한 그냥 우리 자신과 세상만 보이는 삶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고 아니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처럼 동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자기 왕국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여기서 돌이켜 다시 믿음의 눈을 회복하여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 이끌려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또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4장 5절로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There were seven lamps of fire burning before the throne, which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우리가 여기서는 2장 3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일곱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걸 봐요. 일곱 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제 그 일곱 교회에 부어지는 영이 계세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일곱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곱 영이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인데 일곱 교회, 즉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에 보내지시고 부어지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일곱 영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일곱 교회로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그 일곱 영으로 나오시는 성령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일곱 영 성령님.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누가 보이느냐.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우겠지만 또 누가 보좌 앞에 있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 막 눈들이 가득하다는 게 막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뭘까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룹 천사들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예전에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그룹 내 생물로 보여지는 그룹 천사들이 보좌 가운데도 있고 보좌 주위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지성소를 가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 뭐였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 뭐였죠? 네? 언약궤, 맞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켰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은 언약궤 덮개였어요. 언약궤를 덮는 덮개.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두 가지로 불려져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 속죄소, 언약궤 덮개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뭘 짓게 했냐면, 만들게 했냐면, 그룹 천사 둘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거기에 상을 만들게 해놨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를 그룹 천사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도, 보좌가 있는 그 휘장에도 그룹 천사들을 수놓게 했습니다. 언약궤 덮개에도 그룹 천사들의 상을 만들어 두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곳에 다 그룹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며,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다른 구절에서는 그룹을 타고 오시며, 그룹 천사들을,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 생물로 나타난 그룹 천사들이 있고요. 또 누가 있느냐. 5장 11절에 가면, 5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룹 천사들도 있고 성령님도 거기 계시는데 또 누가 있냐면 장로들,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그곳을 둘러서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이제 등장하시냐 하면 계시록 4장 5장의 이 천국 현실의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5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이것도 이제 연결해서 보면 이제 알겠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모든 구원 계획이, 그 작정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거를 뜯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사도 요한이 슬퍼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한 음성이 들려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일곱 인을 때리라. 그리고 그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여세요. 우리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피 흘려 죽기까지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4장에 가면 거기에 이제 모인 천군 천사들과 이 성령님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요. 5장에 가면 똑같은 찬송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찬송의 대상이 바뀌어져요. 어린 양,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찬송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도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5장 13절에 가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걸로 끝나요.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즉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분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역사도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이뤄가시는 구원과 완성하실 구원으로 인해 이 땅에 이 한심하고 부족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그분이 받으시는 삶으로 다 끝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이 교회도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으로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아직은 연약하지만 늘 지는 것 같고 망하는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또 일어나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능히 이루시고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또한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천국에 속한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고요. 끝까지 지켜져서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분명히 이를 거고 지금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좌에 또 누가 보이는가? 마지막 누가 나와나요? 흰옷을 입은 어린 무리. 계시록 7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7절. 아, 좀 기네요. 계시록 7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거룩한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다시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나 상함이나 애통하는 것 없이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들이? 누굴까요?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밤낮 쉼 없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자들,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의 온전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더욱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비록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아니 우리 자신과 교회의 그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까지도 죽음을 거쳐야 하지만 그것까지도 인내하시며 이 확실한 천국의 현실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며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현실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저희에게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이 안에서 살아가고 또 천국 소망으로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